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의 선거 개입과 비슷한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미국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 의회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그런 사태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러시아의 역정보와 해킹 활동으로 미국 사회가 피해를 입고 민주주의가 왜곡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만 사이버 보안에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이 사용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이 편파적인 방식으로 비춰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라인스 프리버스 백악관 비서실장 내정자는 어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러시아가 해킹을 저질렀다는 점을 수용한다면서도 해킹 피해를 입은 민주당 전국위원회의 취약한 사이버 보안 실태를 비난했습니다. 중국은 미국 관리들이 누구를 만날지에 대해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테드 크루즈 미 공화당 상원의원이 말했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앞서 그레그 에벗 텍사스 주지사와 함께 최근 중미 국가 순방길에 미국을 경유한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을 만났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성명에서 텍사스주 의회 의원들이 중국 영사관으로부터 차이 총통과 만나지 말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받았다며 미국 방문객들과의 만남은 우리가 결정한다는 점을 중국은 알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그러면서 차이 총통과의 이번 면담에서 경제협력을 비롯해 농장과 목장주, 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오는 20일 취임 전에 누구든 만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하다며 차이 총통 면담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어제 발생한 차량 테러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 연계돼 있다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어제 사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격범의 신원이 동예루살렘 출신 팔레스타인인으로 확인됐다며 그는 ISIL의 지지자라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또 이번 공격과 지난해 프랑스와 독일 테러 사이에 연관성을 찾았다고 말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테러범인 트럭 운전수가 살던 동예루살렘 마을을 보안군이 봉쇄하고 유사한 공격을 막기 위한 조치들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은 반군이 장악하고 있던 알레포 동부 지역에 치명적인 폭격을 가한 것은 정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오늘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군의 공격이 없었다면 현지 민간인들은 여전히 테러 분자들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은 3주 전 반군으로부터 알레포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정부 통치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테러 분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엔은 시리아 정부의 거듭된 군사작전으로 민간인 수십만 명이 집을 잃었다며 전쟁 관련 법규를 위반했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이라크군이 지난 주말 모술 동부 지역을 압박해 4개 마을을 탈환하고 티그리스 강변에 처음으로 진격했다고 군 지휘관들이 밝혔습니다. 압둘 아미르 라시드 야르 알라 모술작전사령관은 이라크군이 티그리스 강변 마을인 리파크와 아티바, 구프란 지역을 해방시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야르 알라 사령관은 모술시 중앙을 지나는 티그리스 강에 접근한 것은 모술 탈환 작전에서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의 아크바르 하세미 라프산자니 전 대통령이 어제 82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이란 관영 텔레비전은 어제 긴급으로 일생을 이슬람 혁명의 여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라프산자니 전 대통령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1989년부터 1997년까지 이란 대통령으로 봉직했던 라프산자니는 앞서 1979년 이슬람 혁명 지도자였던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의 최고 보좌관으로 정계에 등장했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월 9일 월요일 B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다면 한국군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ICBM을 발사한다면 우리와 국제사회에 더욱 강력하고 빈틈없는 대북 제재와 압박에 직면하고
미국의 국방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미국이나 동맹국으로 날아오면 요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북한의 ICBM 발사 위협과 미국의 요격 발언에 깊이 우려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북한은 올해도 김정은 생일과 관련해 아무런 행사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고 황해도에서는 아침 한때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1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는 영하 17도에서 영상 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에서 1.5 내지 3m, 서해 북부에서는 1.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새해 초부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위협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가 계속되는 것은 발사 능력이 고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새해 초부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위협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KN-08과 개량형인 KN-14와 같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에 대해 면밀하게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와 통일부는 9일 별도의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되는 도발적 언행을 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어떤 형태의 탄도미사일 발사도 중지하도록 규제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이에 따라 북한이 ICBM 발사 등 도발을 위협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며 만약 이를 행동에 옮긴다면 한국군의 강력한 응징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문 대변인의 9일 기자설명의 내용입니다.
북한이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ICBM을 발사한다면 우리와 국제사회에 더욱 강력하고 빈틈없는 대북 제재와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그리고 강력하게 응징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북한의 ICBM 개발 수준과 관련해 기술 수준에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3년과 2014년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이동식 발사 차량으로 옮기는 모습이 한미 정보당국에 포착됐다고 지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 동태를 면밀히 감시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하는 것은 기술 고도화가 좀 더 필요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합참 노재천 공보실장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북한이 어떤 연료량 조정 방법이라든지 자세각 조정 방법 등의 어떤 발사 능력에 대해서 의미 있는 수준을 확보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고도화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 발사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추가적인 어떤 고도화를 위한 노력의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북한의 ICBM 도발 위협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에 압박을 넣으려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9일 정례 기자설명회 분석 내용입니다.
미국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발사를 계속하고 도발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함으로써 미국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보면서 또 향후 발사를 했을 때의 책임까지도 전가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봅니다.
한편 북한은 8일 외무성 대변인의 발언 형식으로 최고 수뇌부가 결심하면 임의의 시각과 장소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에는 광명성 4호 발사를 거론하며 북한 위성이 연이어 우주를 향해 날아오를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 위협은 미한 연합군사훈련 시기를 비롯해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방향이 드러나는 다음 달에서 4월쯤 실제로 감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새해 들어 잇따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장거리 미사일 위협을 언급함으로써 실제로 시험 발사를 감행할 시점이 언제쯤일지 그 시기와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가 떨어진다면 임의의 시각과 장소에서 당장이라도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위협이 ICBM을 당장 발사하기보단 일종의 엄포용 성격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는 현실적으로 북한이 당장 ICBM 시험 발사를 감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실시한 7번의 무수단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가운데 6번이 실패했고 무수단 미사일의 엔진 체계가 그대로 ICBM에 적용되는 상황에서 기술적 결함을 보완하지 않은 채 섣불리 ICBM을 발사했다간 전략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ICBM보단 오히려 무수단 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정 박사는 전망했습니다.
엔진의 결함이 작년에 발생했기 때문에 무수단 실험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무수단 발사체의 엔진을 개선 및 개량화하지 않으면 섣불리 ICBM 발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ICBM보다는 무수단 발사 미사일을 다시 한번 재차 시도할 가능성은 있어요. SLBM도 북한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SLBM 고도화의 지금 수준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ICBM 자체는 쉽지 않아요.
한국 국방부 군비통제단장을 지낸 이상철 성신여대 교수도 북한의 ICBM 위협은 실제 발사하겠다라기보단 미국의 차기 행정부를 겨냥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신행정부를 향해 강경책과 유화책을 동시에 제시하면서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는 풀입니다.
ICBM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미국을 겨냥한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오히려 한방 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미국으로부터의 어떤 그 위협을 억제한다는 그런 명분 하에서 궁극적으로는 미국하고 대화하고 미국하고 체제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장받으려는 그런 최종적인 목표로 하는 언행들 같아요.
이상철 교수는 북한 입장에선 대화가 됐든 압박이 됐든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현 오바마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북한의 가장 적절한 도발 시기로 2월에서 4월, 특히 다음 달 시작하는 미한 연합훈련 기간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1차적으로는 오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와 방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방어적, 억지적 개념에서라도 결국 미한 연합훈련의 도발 시기를 맞출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연합훈련 하지 마라. 너희들이 하게 되면 연합훈련 자체가 우리 핵전쟁을 하려는 것이고 우리한테 공격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다. 그러면 우리는 자의적 차원에서 우리도 뭔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우리는 자의적 차원에서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실험을 해버린다는 거죠. 명물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적절한 시기는 2월달 말 3월달에 한미연합훈련의 어떤 그 시점에 맞출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도 미한연합군사훈련과 함께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또 동아시아 담당 외교안보라인이 확정되는 3, 4월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 윤곽을 지켜본 뒤 도발의 종류와 수위 등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의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국을 위협할 경우 격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어제 미국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능력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심각한 위협이고 국방부의 임무는 북한보다 한 발 앞서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카터 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미국의 영토 또는 미국의 우방이나 동맹국의 영토를 향해 날아올 경우 격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일을 또다시 조용히 보냈습니다. 김 위원장의 어린 나이와 제일 한인 출신인 모계 혈통 때문에 대대적인 경축 행사를 치르는데 부담을 갖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 6년 차를 맞았지만 북한 당국은 김 위원장의 올해 생일도 조용히 보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김 위원장의 생일인 지난 8일 생일과 관련한 어떤 보도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기념 행사가 있었다는 소식도 없었고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무력 도발 사실도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평양주재 AP통신 기자도 8일이 김 위원장의 생일이라는 사실은 북한 전역에 잘 알려졌지만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 2012년 김 위원장이 최고 권력을 공식 승계한 이후 지금까지 그의 생일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해왔습니다. 김 위원장의 생일은 지난 2014년 1월 8일 북한을 방문 중이던 미국 프로농구 선수 출신 데니스 로드먼이 김 위원장에게 한 축하 발언을 북한 관영 매체들이 소개하는 형식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해 10월 김 위원장의 생일을 성대하게 경축할 것이라고 보도해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경축 행사가 치러질 것이라는 관측을 낳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상이 깨진 데 대해 한국 정부는 김 위원장의 어머니 고용희가 제1교포 출신이라는 혈통상의 문제를 한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9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김 위원장에 대한 우상화는 이미 일정 수준에 도달해 있다면서도 엄격한 의미에서 백두 혈통이 아니라는 김 위원장의 태생적 한계를 꼬집었습니다.
김정은 목에 관련된 우상화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봅니다.
정 대변인은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의 어린 나이도 대대적인 경축 행사를 치르는데 부담이 됐을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수석 박사는 경축 행사를 치르려면 김 위원장의 출생 연도를 공개해야 하는데 나이 많은 간부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김 위원장으로선 자신의 나이를 공식화하기를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밖에도 김 위원장이 집권 기간 동안 주민들에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때문에 거창한 생일잔치를 치르는데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한국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집권 5년 김정은 이번 신년사에서도 본인이 자책까지 한 것처럼 지금 내놓을 수 있는 성과가 없다라는 겁니다. 경제적인 성과는 대북 제재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난해 함경북도 수해는 뭐 북한 말 그대로 해방 이후 최대의 재앙이고 전반적으로 수해 복구가 아직 덜 끝난 상태고요.
비록 김 위원장의 생일은 조용하게 지나갔지만 북한 당국의 우상화 작업은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5주기 이후 김정은 위원장을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로 부르는 등 김일성, 김정일 선대 지도자들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 지도자였던 것 했지만도 아직 최고인민회의 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정령에 따라서 공식적인 공휴일, 기념일로 지정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올해 최고인민회의에서 공식적인 기념일을 지정한 이후 내년부터 아마 행사를 진행하려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 15일을 태양절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2월 16일은 광명성절로 지정해 이들이 생존해 있을 때부터 명절로 기념해 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국제사회는 올해도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 정권의 인권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티우 사무총장이 말했습니다. 스칼라티우 사무총장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적을 무시하면 장기적으로 정권 유지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새해를 맞아 BOA가 준비한 인터뷰 시리즈, 오늘은 북한 인권 전문가인 스칼라티우 사무총장을 이현철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국제사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서 북한 정권을 압박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지난해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국제사회 움직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제사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는 북한의 인권 침해를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3년 전에 UNCOI,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그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특히 북한의 정치범 관리소 내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가 비인간적 반인륜 범죄에 해당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전에는 국제사회가 그러한 뭐 보고서를 발간하거나 조사를 하거나 뭐 UN 결의안을 통과시키거나 그럴 경우에는 북한 정부가 그냥 무시하고 그랬지만은 네. 이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네,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암울하고 개탄스러운 북한의 인권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나아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네.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지만 뭐 어렵다고 그래서 뭐 저희들이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북한은 인권 상황이 워낙 심각한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직까지는 정치범 관리소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네. 12만여 명이 수감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21세기에는 2017년도에는 중성도에 따라 주민들을 차별하는, 분류하는 나라가 북한밖에 없습니다. 성분 제도가 아직까지 있지 않습니까?
네.
북한에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요즘 세상에서는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주민들을 굶기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너무나 어려운 난제들을 해결하려면 이제 인권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봅니다.
네. 이런 그 북한의 인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사회는 올해 어떤 점을 가장 그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여러 수단들이 있습니다. 뭐 UN에서는 계속 활발히 활동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조사를 계속해야 합니다.
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계속 감시해야 합니다. 특히 정치범 관리소에서 자행되고 있는 범죄들을 계속 감시를 해야 되고 조사를 해야 되고 보고를 해야 되고, 그만큼 활발히 활동하는 NGO들이, 비정부기관들이, 시민사회가 계속 활발히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물론 제재도 상당히 중요하고, 세 번째로는 북한을 바꿔놓을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북한 주민들입니다.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정보를 전달해 줘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그렇게 탄압을 계속 겪으면서 계속 그렇게 고립된 국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바깥 세상의 정보를 받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방안에는 올해 어떤 진전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까요?
물론 비정부 기관들이 시민사회가 포기하진 않을 것입니다. 뭐 UN 안보리에서는 중국의 거부권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하지만 그 거부권이라는 것도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니거든요. 중국은 지금 떠오르고 있던 강대국이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강대국이라 하면 경제력뿐만 아니라 또한 군사력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국제무대에서 책임 있게 행동을 해야 강대국이 되는 것이거든요. 중국의 입장이 상당히 복잡해지죠. 그래서 상당히 어렵지만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NGO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절대로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그만큼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뒤로 갈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갈 수 있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는 20일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북한 네. 인권 전문가로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확실히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도 북한 인권 이슈를 아주 중요시 여길 거라고 믿습니다.
네, 북한 인권 개선,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에 제안을 하신다면 어떤 점들을 제안하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보 전달도 상당히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제재도 상당히 중요하고
네.
계속 인내심을 가져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당연히 한미동맹이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질서를 지킬 수가 있고 그리고 북한의 인권 상황을 언젠가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로버트 킹 특사가 물러나고 새로운 북한 인권 특사가 임명이 될 텐데요.
네.
현재 새로운 특사 후보로 어떤 인물들이 거론이 되고 있나요?
너무 이렇습니다. 이 단계에 있어서는 그 말씀을 확실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
네.
킹 대사는 아주 훌륭한 유산을 남기십니다.
네. 현재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은 제재와 압박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북한과의 교류나 대화의 필요성, 특히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인도적 지원은 정말로 필요한 자한테 가면은 뭐 괜찮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북한에서 문제가 뭐냐면 모니터링, 감시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북한에서는 그러한 현장 조사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인도 자원이 어려운 것입니다.
네.
만약에 북한이 어느 정도로는 뭐 투명성이 있고 현지 조사를 할 수 있고 모니터링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인도 지원도 그만큼 가능하겠죠. 하지만 북한의 정부가 UN 결의안을 완전 무시하면서 핵과 미사일을 계속 엄청난 비용으로 계속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북한은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문제 제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이런 태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북한의 뭐 정권 유지도 사실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북한은 뭐 북한의 정부를 뭐 비판하는 뭐 정부 기관이나 국제 기구나 뭐 민간 단체가 있다면은 무조건 뭐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렇다고 주장하지만은 뭐 절대로 그렇지도 않거든요. 냉전 시대가 끝난 지가 이제는 28여년이 지났는데요. 이제는 네. 북한도 21세기에 합류해야죠. 21세기에 합류하려면 일단 정치범 수용소가 있어서 절대로 안 되죠. 뭐 두 번째로는 뭐 이웃 나라를 뭐 핵과 미사일로 협박하면서 21세기에 합류할 수는 없죠. 주민들을 굶기면서 21세기에 합류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정치범 관리소를 없애고 인권 상황 개선하기 위해 국제기구들의 도움을 받고 이제는 개혁과 개방을 고려하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로는 투명성을 가지고 그래서 이게 북한 정부의 기본적인 자세가 바뀌어야죠.
지금까지 그레그 스칼라티우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으로부터 새해 북한인권 전망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이현철 기자였습니다. 북한 당국이 억류 미국인들의 수감 생활과 건강 상태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평양 주재 스웨덴 외교관이 밝혔습니다. 미국인들을 면담하려는 시도가 번번이 무산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에서 미국의 영사 업무를 대행하는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이 억류 미국인들의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르티나 아버그 소머기 스웨덴 대사관 2등 서기관은 6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당국에 억류 미국인에 대한 영사 접견을 거듭 요청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버그 소머기 서기관은 북한 당국으로부터 영사 방문을 막는 이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북한에 구금 중인 미국인은 2명으로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와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씨가 각각 15년과 10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평양주재 스웨덴 대사관 관계자는 지난해 3월 2일 원비어 씨를 마지막으로 방문했지만 김동철 씨와는 15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접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버거 소모기 서기관은 북한 측이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 억류 미국인들의 수감 생활이나 건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스웨덴 대사관은 미국인 억류 사실을 알게 된 뒤 지금까지 문제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지만 북한 당국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1963년 체결된 영사 관계에 관한 빈 협약은 체포, 구금된 외국인이 자국 영사의 면담을 요구할 경우 즉시 해당 국 정부에 이를 통보하고 영사 접견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미국 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따라 미국인 인질들의 영사 접견을 불규칙하게 허용하고 수시로 차단해왔습니다. 2009년 3월 17일 북한에 억류됐던 유나리 로라링 기자는 같은 해 8월 4일 석방될 때까지 평양주재 스웨덴 대사와 4차례 만났습니다. 다음에 1월 25일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 북한 당국에 체포됐던 아이잘론 말리 곰주 씨는 8월 27일 귀환하기 전까지 적어도 5차례 스웨덴 대사관과 접촉했습니다. 2014년 4월 10일 북한 입국 과정에서 억류된 매튜 토드 밀러 씨는 11월 8일까지 8개월의 수감 기간 동안 5월 9일과 6월 20일 두 차례만 스웨덴 대사관 측에 방문을 받았습니다. 또 같은 해 5월 7일 성경책 유포 혐의로 체포됐던 제프리 파울 씨에게는 10월 21일 석방일까지 5개월 반 동안 6월 20일 단 한 차례의 영사 접견만 허용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억류 미국인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북한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다면서 미국인을 즉각 사면 석방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백성호입니다.
매주 월요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새해 신년사가 큰 파장을 빚고 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발사 준비 사업이 마감 단계에 있다는 주장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즉각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의 신년사란 어떤 것인지 박형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올해 신년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우리 첫 수소탄 시험과 각이한 공격수단들의 시험 발사, 핵탄도 폭발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첨단 무장 장비 연구 개발 사업이 활발해지고 대륙간 탄도로켓트 시험 발사 준비 사업이 마감 단계에 이른 것을 비롯하여 국방력 강화를 위한 경의적인 사변들이 다계단으로 연발적으로 이룩되고
이에 대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곧바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방치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북한이 이제 막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핵무기 개발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발표했다며 하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도 북한의 핵 개발 수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아직 핵탄두를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장착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We do not believe that he at this point in time has the capability to tip one of these with a nuclear warhead.
한국통일부는 김정은 위원사의 신년사가 핵 도발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입니다.
핵과 관련해서 핵 강국이라든지 ICBM의 마감 단계라든지 선제 공격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언급함으로써 핵 도발을 지속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신년사에서 눈길을 끄는 또 다른 대목은 자책성 발언입니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 말미에 언제나 늘 마음뿐이었고 능력이 따라서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자책 속에 지난 한 해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최고 권력자가 자신의 능력 부족을 시인하며 자책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의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자신감의 표시이자 주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서려는 시도라고 말했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자아반성한다는 것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 뭐 이렇게 하나의 간접적인 표시일 수 있고 인민들을 위한 그 인민들과 함께하는 주민 친화적인 리더십을 보여주겠다, 부각시키겠다 뭐 그런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의 신년사는 지난 1946년 1월 시작됐습니다. 김일성 주석은 해마다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주민들에게 새해 인사와 함께 한 해 정책 방향과 중요한 대남 제의를 하곤 했습니다. 1994년 7월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다음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신년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중연설을 싫어하는 김정일 위원장은 직접 연설 대신 노동신문, 또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등 3개 신문에 공동사설을 게재하는 방식으로 신년사를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2월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하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다시 육성으로 신년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신년사가 눈길을 끄는 것은 북한의 한해 대내외 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연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신년사가 북한의 정책 방향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특히 1990년대 김정일 위원장이 집권하면서부터 신년사와 정책이 따로 노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지난 2009년 신년사가 좋은 예입니다. 당시 김정일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해 4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데 이어 5월에는 2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따라서 신년사에서 언급한 비핵화는 빈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은 2013년 신년사를 통해 통일은 더는 미룰 수 없는 민족 최대의 절박한 과제라며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나라의 분열을 종식시키고 통일을 이룩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북과 남 사이의 대결 상태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해 남북관계는 신년사의 내용과는 정반대로 전개됐습니다. 북한은 한 달 뒤인 2월 3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폐쇄해 남북관계를 최악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2015년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최고위급 회담, 즉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 데 따라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해 남북 간에는 이산가족 상봉과 당국회담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는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도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8.25 합의에 따른 것이며 정상회담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신년사가 최고 지도자가 주민에게 보내는 새해 인사의 성격이 강하다고 말합니다. 신년사를 통해 동방의 핵강국, 자주통일 같은 구호를 내걸고 자신의 업적을 강조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려 한다는 겁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서울에서 남한과 북한 출신 한의사들이 노약자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무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탈북민 출신 한의사 서경헌 씨가 주축이 되어 활동하고 있는 하나사랑협회 회원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들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편안해요? 아, 침 맞았거든요, 지금. 북한 전통침이니까 침 한 대만 맞아도 벌써 알래요.
탈북 한의사협회 회원들이 주축이 돼 의료봉사를 하고 있는 하나사랑협회는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 11월은 영등포구의 노약자들을 위한 의료와 음식, 예술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하나사랑협회의 서경환 대표입니다.
무료 한방 의료봉사 플러스에 무료 음식 제공, 전철로 수여하고 같이 하거든요.
서경환 대표는 한국 최초로 남북한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지금은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사단법인 하나사랑협회에서도 봉사하고 있는데요. 자신을 비롯한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받은 사랑을 봉사로 갚겠다는 마음으로 하나사랑협회를 만들었습니다.
취지는 사실 우리 전 대표가 오래전부터 우리가 야, 서 원장 우리도 이제는 사회를 위해서 뭐 좀 큰일은 못해도 말이야 조금씩 뭐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얘기가 이미 오래전에 됐는데 북한식의 침수를 가지고 아마 환자들이 오시는 분들 어차피 다 아프시니까 오셨으니까 그분들이 통증 위주로 아마 관절염이라든가 또는 허리 그 외에 무슨 성인병들이 아마 때문에 자문들 많이 오실 것 같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 해보려고요. 직업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나는 그저 그 봉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도요. 그게 그냥 재밌어요 그냥. 근데 힘들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몸이 좀 직업적으로 뵌 것 같아요. 우리 환자들이 나를 신뢰하고 이 정도로 와시니까
예. 그 위에 위험시시네요. 예. 206에 86이시고요. 네.
실력 있는 의료 봉사자들이 나와 무료 진료를 한다는 소식에 순식간에 많은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이장도 아프고.
이장도 아프고.
그다음에 이제 무릎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고혈압, 당뇨.
고혈압, 당뇨.
어.
아, 뭐야? 무릎, 고혈압, 당뇨. 다리 아프고, 예, 알았어요.
어깨 한쪽이 품기 좋은데요? 아, 친절하고. 아, 마음이 우선 되는데.
침을 맞고 있는데, 나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90이요. 아, 뭐, 수담배 하지 않고 몸 관리해요. 나아졌어, 뭐, 한 그런 기분이 나는데, 과연 나아질까 하니 그게 좀 의문이 가네요. 뜨겁지는 않아요, 별로. 네. 괜찮은데.
북한의 고려의학과 한국의 한의학이 만나 어르신 개개인을 위한 맞춤 진료를 합니다.
기사 나왔길래 북한에서 김일성 수혜로서 계속 해오셨다고 그래서 이 양반이 좀 대단한 사람이로구나 이제 그래서 한번 이제 찾아왔는데 또 마침 그 주치의 선생님이 제 말씀을 다 듣고서 자기가 직접 시술을 해줘서 상당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 탈북자 여러분들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수고하시는 거 보니까 이 마음의 감회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고 참 뭔가 확 트인 말이죠. 그러면서 좀 애처로운 면도 있죠. 지금 현재 북한의 실상을 쳐다보면 특히 이제 그 북한에서 오시 그런지 치료하는 데에서 참 친절하시고 열과 성을 다해서 하시는 거 볼 때 참 영광스럽습니다. 제 자신으로.
봉사 현장에는 한의사들뿐 아니라 약사와 간호사, 경락 마사지사 등이 나와 힘을 보탭니다.
여기 앉으세요.
66세?
네.
불어났네. 큰일 났네.
여기 앉으세요. 제가 재드릴게요.
많이 바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오셨어요. 네.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고 수고했죠. 남한테 봉사한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허리, 다리. 연세 드신 분들은 허리가 많이 아프시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아프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가까운 병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전통 침과 서울 평양 간이 말하자면 우리나라 한결의 한민족이라는 걸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이렇게 봉사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주시는 약은 뭘 있어요? 약을 많이 먹어요.
하나사랑협회는 앞으로도 의료봉사 활동을 꾸준히 진행함과 동시에 탈북 대학생 장학금 후원과 한부모 가정, 조선 가정을 돕는 일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오늘은 날씨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한동안 포근했던 한국 날씨 다시 추워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년 같으면 영하의 기온이 아주 자연스러울 1월인데 서울은 뭐 며칠째 영상의 기온을 웃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낮부터 바람이 부는데 이 찬바람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또 오늘과 내일 밤 사이에 한국 곳곳에 비 또 눈 예보도 있어서 모레까지 이어진다는 강추위에 대비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추울수록 화색이 도는 곳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날이 찰수록 길거리에 군고구마라든지 붕어빵, 어묵꼬치 가게 손님이 많아지는 경향도 있는데요.
네.
가장 반기는 곳은 얼음이 얼어야 하고 눈도 내려야 하는 전국 각지 겨울 축제장인 것 같습니다. 날씨가 요즘 따뜻해서 이 얼려놓았던 얼음이 녹아서 걱정이 많았던 강원도와 경기도 일대 얼음 축제장, 고드름 축제장이 지금 아주 겨울 추위를 반기고 있는데요. 방학을 맞아서 추위를 즐기러 나선 가족 나들이객들이 이 꽁꽁 언 얼음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맘때 열리는 한국의 대표적인 겨울 축제는 얼음 구멍에서 산천어를 잡아올리는 화천 산천어 축제가 있고요.
네.
홍천강의 꽁꽁 축제, 뭐 비슷한 얼음 축제입니다.
네.
인제 빙어 축제, 평창과 파주 송어 축제가 있고요. 정선에는 고드름 축제라는 게 지금 올해 두 번째 열리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 포천의 동장군 축제, 강원도 대관령의 눈꽃 축제, 충남 청양에서는 그 뭐 음악에도 노래도 나와 있는 칠갑산의 얼음 분수 축제가 아주 유명합니다.
네. 자, 날씨 소식 들어봤습니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가장 뜨거운 쟁점인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 관련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많은 군중들이 광장으로 모였다지요?
네네. 촛불을 든 시민들과 태극기를 든 시민들이 지난 7일 오후 광화문 광장, 청계 광장, 강남의 코엑스 전시장 일대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국정농단 인물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촛불 인파. 지난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11번째 토요 집회를 이어갔고요. 박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안 가결 이후부터 시작된 이 보수단체 중심의 탄핵 반대 집회, 태극기를 들고 청계 광장과 코엑스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거리 행진도 했습니다.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도 진행 중입니다만 이 시민들은 별도의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국가적인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검과 헌법재판소, 국회 역할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겠다. 이런 국민적인 관심이 표출하고 있는 집단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쪽 모두 집회를 이끌고 있는 주최 측이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촛불을 들고 아니면 태극기를 들고 각자의 의사 표시를 하고 있는 건데요. 토요일마다 이어지고 있는 거리 집회에서 눈에 띈 부분은 최근 들어서 박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이 태극기 집회 인파가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집회 인원 추산은 주최 측도 하고 있고 경찰도 각기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 처음으로 이 맞불 집회 태극기 인파가 촛불 집회 참여자들보다 많다는 경찰의 그 집계치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7일 오후 7시 한 45분 한국 시각으로 이 기준을 해서 촛불 집회 인파를 2만 4천 명이다. 맞불 집회는 3만 7천 명이다. 이렇게 추산을 했는데요.
네.
촛불 집회 측에서 시민들에 대한 경찰의 흠집 내기라면서 도대체 추산 근거가 뭔지 근거를 내놓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날 촛불 집회 측에서는 연인은 60만 명이 모였다. 맞불 집회 측에서는 102만 명의 시민들이 참가했다. 각기 발표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한국 국회 쪽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청문회가 열렸군요.
네. 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사실상 마지막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시작된 국조특위는 오는 15일까지가 정해진 활동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최순실 씨와 대기업 간의 그 뇌물 특혜 의혹, 또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대학 입학 의혹에 연루된 관계자 20여 명의 증인과 참고인이 채택됐는데요. 증인석 상당수가 빈자리로 남겨진 채 진행돼서 맹탕 청문회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도 뭐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었나요?
네네. 그 문화계의 반정부 인사들의 명단을 만들어서 정부의 각종 지원 혜택을 배제시켰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그 존재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을 한 것이 오늘의 뉴스입니다.
네네.
앞선 청문회에서는 없다, 모른다 이렇게 일관했던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자신은 본 적은 없지만 그런 명단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처음으로 이 문학의 블랙리스트 존재를 인정한 겁니다.
활동 기간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국정조사가 끝이 나는 겁니까?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국정조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활동 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연장될 수 있는 기간은 30일인데요. 앞으로 여야 4당의 원내대표와의 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다음 달 14일까지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인들이 이렇게 출석하지 않고 있고 출석을 해도 소극적인 답변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불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데
네.
이렇게 된다면 기간을 연장해도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회의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을 둘러싼 한일 양국의 갈등이 다시 높아진 분위기입니다. 주한 일본 대사와 부산에 주재하던 일본 총영사가 오늘 일본으로 귀국을 했군요.
네네. 지난 6일 일본 정부가 한국에 통보했던 대로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문제로 일본 대사와 총영사가 오늘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소녀상 설치는 매우 유감이라는 표명과 함께 내려진 항의 조치의 일환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일본은 2012년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을 때도 당시 주한 일본 대사를 일시 일본으로 귀국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015년 12월 28일 그러니까 한일 양국이 위안부 합의를 한 이후 지금까지 그 위안부 합의 파기, 재협상의 요구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 소리가 요즘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한국 주요 언론에서는 정부 차원이 아니라 시민단체 주도로 설치된 일본 영사관 앞에 소녀상에 대한 그 일본 반응을 그 2011년도에 서울 일본 대사관 앞에 처음으로 소녀상이 세워졌을 때보다 더 강경한 분위기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일본의 공세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한국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소녀상을 찾아가서 목도리를 걸어주고 모자를 씌워주고 여기까지 뭐 소녀상을 가꾸고 살피는 지킴이로 나서는 활동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한국 언론들은 일본의 조치에 정면 대응하는 것, 위안부 합의 파기로 연결될 수 있고 한일 관계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한국 정부와 외교부의 판단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끝으로 평화의 소녀상 문제에 대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부패와의 전쟁은 테러 방지를 위한 광범위한 전략에서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미 국무부 사라 시월 민권 민주 인권 담당 차관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패가 테러 방지를 위한 노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부패는 새로운 테러 위협의 요인이 되고 이것은 종종 폭력 극단주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공직자와 기업인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은 채 뇌물을 원한다면 그때에는 시민과 정부 간의 약속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테러리스트들은 더욱 활개를 칠 수 있게 됩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사회제도와 시스템도 조작 가능하다는 믿음만큼 시민들에게 위협적이고 파괴적이며 무력한 것은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아프가니스탄 상황이 그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탈레반 세력은 아프간 정부 부패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을 이용함으로써 그들의 세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미 국무부의 아프리카 보고서에 따르면 부패에 대한 개인적 경험은 폭력 극단주의를 포함해 정치적 폭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부패는 기존 테러 조직이 활동하는 것을 도울 뿐만 아니라 세력을 확장하는 데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모술 지역의 석유 밀수는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 세력 이슬람 국가에게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동유럽에서는 해외에서 온 테러리스트들이 경비대에게 뇌물을 주면서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서아프리카 지역의 일부 군인들이 암시장에서 테러단체 보코하람에게 무기를 팔거나 돈을 받고 알카에다 측에 병력 배치 정보를 넘기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부패는 정부가 테러 위협을 차단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나이지리아 부하리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당시 군대가 부패로 얼룩져 테러 조직 보코하람과의 전투력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이라크의 하이더 알 아바디 총리는 이슬람 수니파 무장세력 격퇴를 위해 쓰여야 할 소중한 재원이 유령 군인 5만 명에게 지급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존 케리 국무장관이 부패와의 전쟁은 국가 안보를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언급한 이유입니다. 사라 시월 차관은 그동안 부패는 단지 경제적 성장을 가로막고 인권을 침해하는 정도로 인식되어 왔지만 그것이 주는 위협은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이야말로 부패 척결을 위해 더 많은 재원과 노력을 쏟을 때라면서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더욱 투명해질 뿐 아니라 테러 위협으로부터 더욱 안전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